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제리 브리즈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진정한 교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유기체적 공동체로서의 교제를 공부하였죠. 성경적 교제는 모든 신자가 서로 살아있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의 관계라는 사실을 올바로 알고 인정할 때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존경하고 사랑 안에서 책망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성경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믿는 자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각자가 그 지체이며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있다는 큰 그림을 보았다면 오늘은 그 그림을 확대해서 줌인해서 지역교회에서 그리고 주위의 믿는 자와 어떻게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첫째, 영적 교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둘째,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셋째, 교제에 따르는 책임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책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왜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저희는 1과부터 교제는 나누는 것이라고 배웠죠. 3과에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교제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다른 지체들과 즉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적 교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진리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영적 교제를 사치품,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제가 영적 필수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가 당연히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갖고 있는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를 가지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치는가도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결혼이라는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독처할 만한 영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도전합니까? 여러분은 혹시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혼자서 교회 가서 혼자 예배드리고 또 혼자 집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말씀 암송할 수 있고 혼자 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셔서 함께 연결되고 교제하며 성장하도록 하셨음을 신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단체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특히 팬데믹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예배를 드리죠. 모이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것이 편해졌기 때문이죠.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대답 안 해도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의 문화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그렇죠? 지금 트렌드가 다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서 예배도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영적 교제가 당신의 영적 성장과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있으면 하지. 꼭 뭐 내가 나가서 기회를 만들 필요는 없지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뭐 집에서 칼을 달아도 날카로워지잖아요. 아연과 아연을 부딪히면은 당연히 날카로워지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So one man sharpens another.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sharpen 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둔해져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교제함으로써 칼을 다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센스티브해지고 성령님한테. 죄로 둔해져 있던 우리의 영이 무엇으로 무뎌집니까? 죄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이 무뎌져요. 그래서 죄가 와도 유혹을 받아도 어떨 땐 유혹인지를 몰라요. 그냥 해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뎌진 영을 우리가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배운 것을 쉐어할 때 샬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가르쳐 주시는 것을 서로 나눌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극을 받죠.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복음의 향기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디스커션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를 자극하기 위해서. 자극이 또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 저 자매가 말하는 것으로 오늘 자극받았어. 나도 이제 이렇게 해야지. 박순자 어르신께서 지금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지금 웃으시는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우리가 바로 그것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배우듯 서로에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좀 자주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가장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죠. 너무 귀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에게도 다른 자매님들에게도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그 다른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채워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받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죠. 마음 문을 열고 들어야 되겠죠. 선입관이 없이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죠. 다른 분들이 그 말씀하는 것을 듣고 또 여기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또 첫째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항상 프로젝트를 갖고 오잖아요. 여러 명이서 한 가지 일을 나누어서 함으로써 그 시간을 줄일 뿐더러 또 다른 사람이 해온 것을 함께 우리가 그 베네핏을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회사에서는 혼자 일하는 것이 거의 드물어요. 요즘엔 팀워크를 많이 합니다. 이분 회사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팀으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고 또 그 상대방이 배운 것을 함께 나눌 때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을 제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자극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여기에서 경험을 많이 했지만 저희가 같은 숙제를 해와도 답이 다 틀리죠? 답이 똑같으면 그거는 책을 뺏겨 카페에 갖고 온 거예요. 다 틀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다 틀려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방법을 생각하자. 한국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자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극을 받지 않으려면 성장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옆에서 부모가 자꾸 자극을 하죠.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거 공부하면 어때? 그냥 놔두면 아이들이 놀고 싶고 TV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지 뭘 공부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극이 필요하듯이 우리들도 자극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둘이 함께 일할 때 하나가 넘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며 일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넘어져도 도와줄 친구가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화는 아니고 불행하다, 불쌍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하는 교제에는 많은 유익이 있죠. 그런데 그중 하나가 죄의 유혹이나 사탄의 공격을 당했을 때 서로를 깨우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 패턴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사랑과 선행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제를 통해서 나눕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 이 권면은 단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빠뜨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을 주일에 국한되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어떤 모임이든 어떤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고모하고 자극할 때 이 말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사역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수고하도록 도전과 자극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고 있으면 자매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약에 그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또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시는 발런티어리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직업으로 일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이런 우리 복음의 향기처럼 이런 소그룹에서 또 리드하시거나 또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하시도록 도전과 자극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죠. 그래서 그는 로마에 보낸 편지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견고케 하여 너희와 나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기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바울이 그 교회에 방문하면은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겠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나도 너희들에게 이런 격려를 받고 이런 위안을 받고 싶다. 우리가 서로 mutually 상호간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이런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교제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또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 간의 상호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고 그로부터 공급받고 있어야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어요? 제임스 패커는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제의 근원이다. 소울스라는 거죠. 소울스. 하나님과의 교제는 목적이며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실제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기초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 교제는 우리 둘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운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똑같은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맨 처음에 여러 번 읽었는데 이걸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그것이 그냥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하는 교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운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에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교제에는 서로 간의 헌신과 책임이 따르는데요.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은 모이는 일에 먼저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할 때는 마음을 열고 솔직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누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거나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쪽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에게 그 마음을 다 털어놓았는데 제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절대로 다시 교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할 뿐 아니라 충고도 하고 충고가 필요하면 충고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은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진리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진리인 성경이 우리 믿음의 든든한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진리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죠. 말씀 없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살아있는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저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배운 중요한 진리를 적어두고 메모해서 그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은 성경을 함께 암송하는 것이죠. 같은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구절들을 암송해서 나누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염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서 진리를 나누고 또 암송한 말씀을 나누고 이때 염두해야 될 것은 상대방이 나눌 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에게서 배울 수가 있겠죠.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경 지식을 과시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근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죠?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희 복음의 향기 숙제에서 맨 마지막에 적용 문제가 있죠. 적용 문제에 저도 또 데보라 선생님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체인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황하십니까? 아니면 말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살고 있죠? 라는 일반적인 대답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항상 같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서 당신이 무엇을 배우시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항상 답이 똑같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mercy,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everyday에 new라고 하셨습니다. new mercy를 오늘도 주세요. 어제 주신 긍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mercy가 new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 오늘 너에게 주는 긍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받은 말씀과 받은 은혜가 똑같습니까? 한 달 전에 받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틀려야 됩니다. 교제를 나눌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교제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누고 계십니까?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이유는 깨닫고 배운 바를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배운 진리가 나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은 나하고 지금 내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스텝은 진리를 나눌 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어두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빛으로 그 부분을 조명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성령님께서 그분을 조명하여 주셔서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죄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끝이 아니죠. 그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나누고 이제 배운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렇다면 이 교제는 어떤 교제가 됩니까? 이제 책임을 지는 교제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하면 되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만약에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것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죄를 고백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죄를 드러낸 것을 나누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그 죄에서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를 쉐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상대방에게는 책임이 생겼습니다. 그 상대방은 나의 말을 듣고 이제 내가 어떻게 변하며 열매를 맺을지를 기도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 그때 쉐어한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똑같은 죄를 뭐 계속 쉐어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무슨 진전이 있어야죠. 진전이.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전화를 통해서나 또 다시 만났을 때나 지금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이제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작심을 하면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죠? 그 작심한 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만약에 집에서도 여마가 뭐 이번 달에 5파운드를 뺄 거야. 그렇게 선포했다고 생각했어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밤에 먹고 막 단 거를 먹고 과자를 먹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 살 뺀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그거 먹고 있어? 그게 바로 어카운터빌리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 자매님, 그때 그거 이제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거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거 이렇게 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들 이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교제를 생각, 여러분들이 교제를 생각하실 때 서로를 정말 아이언이 샤프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저희들이 민감하게 해서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며 서로 봉사하기를 권장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가면서 또 넘어졌을 때 또 일으켜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잘못했을 때 또 충고도 해주고 나약한 점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내가 배운 것에 너무 열심이고 열정이라서 막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시간을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교제를 끝나고 집에 오면은 너무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만 막 계속 듣고 있다가 오면은 피곤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서로 함께 상호간에 mutually share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함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간은 그 상대방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르칠 때도 있죠. 잘못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충고하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쉐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솔직할 수 없죠. 우리가 아는 것만 쉐어하면 우리의 라이프에 그리고 그 교제에 아무런 성장이 없어요. 마음을 열고 우리의 허물도 보이고 우리의 죄도 보이고 우리의 나약함도 보이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내가 이런 걸 쉐어를 하면 저 자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쉐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이미 겪었던지 아니면 지금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런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런 친구를 주신다면 당신은 기꺼이 마음을 열고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영적 교제에는 서로 책임을 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의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서로 빗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렇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상대방이 점검과 도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함께 이제 교제를 하는데 책임이 있으니까 체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경건의 시간을 했어? 근데 뭐 매일 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지금 암송하는 구절 암송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런 것들을 서로 저희가 체크업하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서로를 위한 기도이죠.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알고 기도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도는 헌신입니다.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정하고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는 커밋먼트, 헌신입니다. 이제 교제 자격을 잠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며 찾을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덕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교제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둘이 하든지 뭐 몇 명이 하든지. 그래서 이런 덕목은 그 상대방에게만 어플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어플라이가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객관적으로 당신의 필요와 좌절과 유혹 등을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만약에 캔슬을 한다든가 신뢰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당신의 영적 행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도 고려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해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당신이 잘못하고 있을 때 솔직하게 생각을 말하며 권면과 책망과 도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시면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교제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그룹 교제와 지역 교제를 보겠는데요. 영적 교제를 위한 이상적인 그룹의 특성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서로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로 저희 복음의 향기예요. 함께 모여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저희들이 또 채워주죠. 또 나누고 있죠. 서로 또 책임을 지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죠. 이런 소그룹 성경 공부는 1대1 교제와 비해서 장점이 더 많이 있죠. 왜냐하면 1대1은 한 사람에게서만 배울 수 있지만 이런 소그룹 성경 공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우게 되잖아요. 하지만 또 위험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그룹 성경 공부나 교제에는 영적 교만에 빠질 위험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오면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또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또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든다든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든가 특별히 우리 디스커션 할 때나 그럴 때는 여러분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서 배우려는 태도로 오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은 또 자매님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청교도들은 몇 명과 친교를 가지고 한 명과 친밀해져라. 많은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한 명이면 족한 것 같아요. 아주 친밀한 자기의 마음을 다 터놓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명이면 좋게요. 하지만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 모양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꼭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그룹 그룹에서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교제를 하고. 하지만 폭이 넓은 교제보다는 소수와 교제를 하고 한 사람과 친밀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였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자들 간의 교제를 영적 건강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은 강조하지만 참된 영적 교제를 자극하기 위해 힘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역교회에서 영적 교제에 참여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돌아보는 일에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을지 구체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는 이런 영적 교제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이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3장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거기에 여호와를 적대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블레임하고 저주하는 말을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악이 쇄도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귀에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것을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교제가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음을 열고 당신의 죄와 허물과 실패와 실망을 나누고 계세요? 그런 친밀한 영적인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친밀한 친구가 있어요. 친밀한 친구가 있고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대화를 할 수가 없다기보다는 하기를 꺼려야 합니다. 두려워야 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시작해야 해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과도 저희가 자주 만나고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거 다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얘기는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꼭 하나님 얘기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으신지, 내가 어떤 말씀을 잡고 있는지 그것을 쉐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있잖아요. 3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친한 친구가 있으시다. 그런데 이런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친구와 어떻게 이런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 친구와 마음을 열고 솔직히 나누세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옳지 않겠니?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극하고 격려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나만 건강하다고 해서 온 몸이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 걷고 계신가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영적인 진리를 나누고 마음을 열고 기쁨도 나누지만 허물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책임을 지며 기도에 헌신하고 지역교회의 교제에 적극 참여하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매일 서로 권면하여 저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서로 우리가 권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주시고 이 몸에서 저희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어쩔 때는 저희들이 몸의 지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건강과 나의 지식과 나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살았던 시간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자매님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중요함을 잊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오늘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몸에 두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또 듣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또 저희들이 용감하게 대담하게 결정하며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서로 저희들이 격려하며 저희들이 또한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